인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올해 나이 41살인 미국의 여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라고 하면은요, 한때 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대단했던 팝 가수라고 입을 모읍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독보적인 팝의 프린세스로, 또 중반에는 할리우드의 악동으로, 후반에는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한 스타로 관심을 싹들이한 2000년대를 대표하는 스타였죠. 10대 솔로 가수 음반 최다 판매와 보유, 2000년대 여가수 음반 판매량 1위, 2000년대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 또 가수로서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 최연소 입성, 그리고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이혼한 여가수, 결혼하고 48시간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수식어와 화제를 모았던 가수가 바로 금발머리 여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입니다. 1998년 데뷔 후에 높은 인지도와 영향력을 행사했죠. 그런데요, 그녀의 자서전 출간 소식이 또 한 번 미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먼저 아셔야 할 내용이요, 바로 이 여가수의 아버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후견인이었다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성인이라도 치매나 뭐 약물 중독, 또 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팝송 가수로 데뷔해서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공연 연기를 돌연 발표하면서 아버지의 후견인 제도 아래 들어갔었고요. 그 후 많은 소문이 돌았었죠.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팬들을 안타깝게 했었습니다. 또 머리를 삭발하고 자신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를 우산으로 공격하고 상의를 벗은 사진이 계속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재산과 의료, 세금까지 관리하고 딸에게 강제로 피임을 시키고 강제로 심리 상담을 받게 하는 등 후견인 제도의 남용살이라는 지적과 논란도 끊이지 않았죠. 이 브리트니 스피어스는 이 동료들 간에 인성이 좋기로 소문난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 팝의 공주였던 그녀의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 연예계 뉴스의 헤드라인에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말에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요청에 따라 친부의 후견인 지위를 종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스피어스는 내 생애 최고의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었죠. 이 스피어스의 자서전 출간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미 언론을 달궜는데요. 출판사와의 출간 계약금이 상당해서 더 화제가 됐습니다. 계약금이 무려 1,500만 달러입니다. 이 액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재임 시절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을 출간할 당시에 두 사람이 각각 자서전을 내는데 총 6천만 달러의 계약금을 치렀는데요. 이후에 최고액이 된 거죠. 여러 출판사가 경쟁을 벌이면서 금액이 1천만 달러를 넘은 것이라고 하네요. 발간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자서전에는 친부의 후견을 받던 신분에서 벗어나서 법적, 경제적 자유를 되찾기까지의 여정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B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B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리퀴디티 서비스 환불 제품 재판매. 미 텍사스 갈랜드에 있는 13만 제곱피트 규모의 리퀴디티 서비스의 창고 내부에는요, 이 일반적인 상품이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아마존, 타겟, 소니, 홈디포, 웨이페어 등으로부터 환불한 반품된 물건이 쌓여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데이터에 따르면 환불제품 재판매 시장, 즉 청산 시장은 2008년 이후 두 배 이상 증가해서 2020년에는 무려 6,4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국 소매연맹에 따르면 2021년에는 판매된 모든 상품의 16.6%가 반품돼서 2020년에 10.6%에서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평균 반품률은 2020년 18%에서 20.8%로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반품 처리 회사인 반품 솔루션 회사에 따르면 이 반품 처리 비용이 품목 원래 가격의 최대 66%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환경적 비용도 많이 듭니다. 청산되지 않은 반품은 종종 소각되거나 매립지로 보내져 태워지는데 이 회사는 이때 약 1,600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량이 발생하고 매년 엄청난 매립 쓰레기가 생성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물류협회의 관계자는 환불한 제품을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 기업으로서는 반품 건수가 많아질수록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CNBC는 되돌아온 제품을 처리해야 하는 유통소매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청산시장에서 큰 사업기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의 청산기업이 처음 생긴 것은 1999년으로 리퀴디티 서비스가 바로 첫 번째 청산 서비스 기업이었습니다. 설립 1년 만에 조지아주에서 20만 달러짜리 선박을 되팔아 청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고객사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2006년에는 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업 공개에 나섰습니다. 주가는 2012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에서는 리퀴디티 서비스 외에도 천여 개의 청산업체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다루는 환불 제품 종류도 군용 차량에서부터 카약, 전자제품 등 다양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원격 근무 불안증.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20일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젊은 세대에게 원격 근무가 보편화됐지만 사무실 근무의 장점을 누릴 수 없어 개인적,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대학을 졸업한 세대라면 미국의 G세대를 말하는데요. 1997년에서 2012년에 태어난 연령층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기간에 대학을 졸업하고 사무실이 폐쇄된 상황에서 직업을 구한 세대인데요.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앞으로 사무실에서 일할 수 없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실었는데요. 센토 니시자키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G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중 69%가 최소 근무 시간의 절반 이상은 원격 근무로 하고 싶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 절반 정도는 원격 근무로 불안과 우울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불안과 우울은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행위와 연관이 있는데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에서는 남들의 좋은 모습만 볼 수 있어 스마트폰을 보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G세대가 불안과 우울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18세에서 29세인 G세대는 부모와 같이 살지 않거나 거주지도 일정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친구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은 연령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격 근무는 직업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상사나 동료에게 배우거나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서이고 상사에게 일에 대한 조언을 받을 기회가 아무래도 적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경력상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신문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날을 지정해 회사 동료들과 만나 기회를 만드는 등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에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기사를 살펴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형주입니다.
예, 이번 주는 또 아무래도요,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가장 주목했던 소식일 텐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죠.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됐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평화 유지군 명목으로 군대를 보내기로 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두 지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부정할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반하는 행동에 나섰다면서 이것이 침공의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무력을 통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제재는 어떤 조치를 담고 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하는 제재는 러시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한 것에 따른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과 군사은행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23일부터는 러시아 고위급 관료 또 이들 가족에 대해서도 제재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를 서방으로부터의 자금 조달로부터 차단한다는 뜻이라면서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돈을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다음 행동을 고려하는 것에 따라서 미국 역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러시아가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를 포함한 더 강력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시간이 아직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은 여전히 외교에 열려있다,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동시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조치도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 동맹국들이 이런 조치에 동참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대응을 위해 유럽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동맹국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의 참여 수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VOA 한국어 서비스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재했는데요. 주 러시아 대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대사를 역임한 인물이죠.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 대사는 21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요. 지금이 한국에겐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미국 동맹국들과 연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규탄하고 외교적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사이버 활동과 정보전을 벌이며 또 국제 체계의 근간인 주권과 영토 보존의 원칙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네, 유럽 국가들의 필요할 경우 액화천연가스, 이 LNG를 지원하는 문제가 실제로 논의되고 있죠?
네, 실제로 미국은 최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이 액화천연가스, LNG 물량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연합 측도 우방들로부터 LNG 물량을 확보해서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을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럽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밝혔고 확실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유럽 국가들은 현재 가스 수요량의 40%가량을 러시아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한국이 단순 지원을 넘어서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드 플레이츠 미 안보센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연구소 부소장은요.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다른 나라와 협력하길 원한다면서 한국이 이것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가할 수 있는 제재로는 무역 제재, 여행 제한 등 러시아 관리에 대한 제재, 또 금융 제재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가 러시아 대사를 소환해서 러시아의 행위를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한국 정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요. 이 제재 동참에 부담을 느끼는 아시아 동맹들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한 접근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 진보센터의 토비아스 해리스 선임연구원은 러시아의 지정학적인 위치 또 현재 정치 상황 등을 이유로 한국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간에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러시아를 잠재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고 또 북한이 지리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만큼 러시아를 한국의 유라시아 경제 구상의 파트너로 인식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러면 제재 말고 또 어떤 조치들이 대안으로 가능할까요?
네, 해리스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등과는 러시아 침공 이후 난민 문제 혹은 분쟁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등 인도주의 분야에서 금융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침공했을 당시에요.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약 19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 선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과 일본 모두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의 일환으로 러시아 극동지역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면서 기존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투자 발표를 유예한다거나 러시아와 경제적 관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글로벌 아그니츠키법 제정과 같이 한국 등이 러시아의 인권 유린이나 부정부패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어떤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제안도 있었는데요. 한국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논의를 가능한 범위에서 공식화하고 특히 반도체를 비롯해 핵심 기술 부품에 대한 수입 제한을 러시아 제재에 적용하기로 결정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해리스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한테 22일에 구두 친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베이징 겨울올림픽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해서 구두 친서를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베이징올림픽이 성대하게 진행된 데 대해서 열렬한 축하를 보냈습니다. 또 유례 없이 엄혹한 복원위기와 적대 세력들의 책동 속에서도 올림픽 역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길로 나아가는 기상을 과시했다고 중국을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북중 두 나라와 두 당국이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노골적인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짓부수고 공동의 위협인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면서 대미 공동전선에서의 양국의 전략적 협력과 단결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하고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뭐 한 10차례 이상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던데요. 이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배경이 또 궁금해지죠.
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이번 친서가 통상적인 축하를 넘어서 미국의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추가 도발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1월에 7차례 미사일 발사, 또 그 다음에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이라는 두 가지 경고를 미국에 보냈는데 미국의 반응은 결과적으로 미한일 하와이 외무장관 회담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원하는 답이 안 나왔고 공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이 추가적인 무력 시위 또 대미 압박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친서라고 조한범 연구원은 해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이 한국어 서비스, VOA 한국어 서비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8일 화상 인터뷰였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대응 방안과 관련돼서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도록 내버려뒀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류나 에너지 공급 또 식량,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 정권은 붕괴하는 등 북한의 생사 결정권을 중국이 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미국의 대중, 대북정책 재조정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으로 상대하는 데 있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며 이것이 북한에 허용돼서는 안 될 자유를 줬다고 볼튼 전 보좌관은 비판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좀 더 고위급 차원의 대북 외교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볼튼 전 보좌관이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지난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상 간 외교를 시도했지만 이런 회담이 시간 낭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겉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단순히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추가 진전을 이루기 위한 위장술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전략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될 때까지 어떤 진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원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비핵화를 위해 미국의 가능한 선택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능한 옵션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정권 교체 가능성, 또 필요할 경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무력 사용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협상을 책임졌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또 볼튼 전 보좌관하고는 또 다른 견해를 밝혔는데요. 북한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볼튼 전 보좌관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견입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18일 미국 국익연구소가 주최하는 화상대담에 참여했는데요.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고위급 수준의 관여가 필요한가 이런 BOA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이에 대해 북한 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유일한 결정권자인 만큼 최고의 수준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재임 시절 평양을 방문한 일화를 소개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과 처음 만난 상황을 언급하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상 외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보가 매우 제한된 집단에서만 공유되고 김 위원장이 핵 시스템과 미사일에 대한 북한 정책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발언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을 바꿀 기회를 얻기 위해서 김 위원장에게 직접 다가가는 것이 불가피했고 고위급 차원에서 진지한 방식을 제시해야 했다고 폼페오 전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지는 단기적 결과를 얻었지만 우리가 바랐던 궁극적인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비핵화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릴 것이며 이런 과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틀을 마련하는 데는 가장 고위급 수준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1902년 미국 하와이로 가는 첫 번째 이민선에 올랐던 안재창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와이 생활과 본토 이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재물 포항을 떠난 최초의 이민단은 목포와 부산을 거쳐 이틀 후엔 일본 나가사키 항에 도착했고 이들은 일주일 뒤인 1903년 1월 3일 미국 상선인 갤리코를 타고 10일간의 항해 끝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안재창이 탄 첫 이민선은 1월 13일 새벽 호놀룰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하와이 감리교 선교사 피어선 목사의 도움으로 갤리코 선상에서 세관검사와 검역검사 그리고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첫 한인 이민자 102명이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8명이 눈병에 걸린 것으로 드러나 그들의 부양 가족을 포함해 16명은 배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안재창을 포함한 한인 이민 일진 가운데 신체검사와 이민국 심사를 통과한 86명은 기차를 타고 호놀룰루 북서쪽 해변의 와이아루아 농업회사의 모쿨레이아사 농장에 보내졌습니다. 하와이 이민 한인들의 초기 3, 4년간의 상황은 주로 주한 미국 선교사들의 하와이 방문 기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1905년 11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주한 미국 선교사가 코리아 리뷰에 하와이의 한국인들이라는 보고서 형식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하와이 여러 섬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들은 서기, 정원사, 요리사, 마부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일정한 수입을 갖고 있다. 대체로 한인들은 조용하며 행동거지가 조심스럽다고 알려졌다. 농장에서 일할 수 없는 신체적으로 나약한 사람들은 벌써 쫓겨났고 지금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공한 일꾼들로 농장일에 만족하고 있다.
조선에서 한인들의 이민을 주선했던 조지 허버 존스 목사도 1906년 미국에서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와이에 들러 한인들의 상황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존스 목사는 1906년 코리아 리뷰 11월호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사탕 수수밭에서 일하는 이들의 월급은 $18이고 하루 10시간씩 26일을 일한다. 가족들은 조금만 텃밭이 있는 집에서 무료로 산다. 병원 치료는 무료이다. 아이들은 미국인 교사가 있는 학교에 무료로 다니며 학교는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다. 매달 실생활비는 $6에서 $9이다. 한인들은 양복을 입고 양식도 먹으며 가능하면 미국인처럼 행동하려고 한다.
한인으로서 최초의 하와이 한인에 관한 보고서를 쓴 사람은 윤치호였습니다. 그는 고종황제 지시로 하와이 한인들의 생활 실태를 돌아보기 위해 하와이를 방문했습니다. 윤치호는 1905년 9월 8일부터 10월 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오아후, 카우아이, 마우이, 하와이 섬에 흩어져 있는 32개 사탕수수 농장을 시찰했습니다. 그 뒤 윤치호는 고종황제에게 올리기 위해 쓴 보고서에 하와이 한인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대체로 외국인들은 대부분의 한인이 체격이 근장하고 일을 빨리 배워 다른 종족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대체로 한인들은 경제관념이 없어 10명 중 7명은 월급 미화 $18를 다 쓴다. 그러나 개중에는 6개월에 $50 내지 $60를 저축한 이도 있고 지난 2, 3년 동안 $400에서 $500를 저축한 이도 있다.
윤치호는 하와이에서 본 한인들을 만족하게 생각했고 하와이가 이민지로 한인들에게 좋은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기후와 음식이 좋다. 둘째,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일하게 됐다. 셋째, 새 세상을 알게 됐다.
이런 가운데 1905년 하와이를 포함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의 신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됐던 것입니다.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을사조약으로 미주 한인들의 신분이 일본 신민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을사조약 이전을 살펴보면 미주 한인 이민자의 법적 주인은 대한제국의 국민이었어요.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면서 이들의 그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신민으로 지위가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신분이 바뀌면서 미주 한인들을 관리하는 주체도 변환됐는데요. 다시 김지원 교수의 설명입니다.
을사조약 1조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가 동경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서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각 국가에 있는 일본 공사와 영사가 대리해서 보호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치들이 생겨나는데 그리고 2월, 1906년 2월이 되면 대한제국 정부는 해외 한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일본 영사의 보호를 받으라고 명을 하게 돼요. 물론 미주 한인들은 이것을 거부를 하지만 그들의 법적인 지위가 이제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이 되고 실제로 1906년부터 이 지위가 적용이 돼요.
이런 가운데 가운데 대한제국은 을사조약이 체결되는 1905년 돌연 해외 이민을 전면 금지한다는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대한제국이 해외 이민을 금지한 공식적인 사유는 1905년 영국인과 일본인이 불법 시행한 한인들의 멕시코 이민 결과 한인들이 현지에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당하기 때문에 해외 노동 이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본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한인 이민의 숫자가 늘면서 일본인들의 기득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커져 하와이의 일본인 이민자들은 조선인의 노동 이민을 금지해야 한다고 일본 본국에 건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건의를 받은 일본 정부는 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대한제국에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압력이 대한제국 외무장관의 이민 금지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 이민선을 타고 왔던 안재창은 10개월 동안 한인 이민자들이 처음으로 보내진 모쿠레이아 농장에서 일하다 한인 노동자들이 많은 애와 농장과 가까운 와이파후 농장으로 1903년 11월에 옮겨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인 이민사 전문가 안영주 씨는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 이주할 기회를 본격적으로 엿보기 시작한 것은 하와이에 도착한 지 3년 반이 지난 1906년 봄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하와이 사탕 농장에서 4년 일하면서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와이 농장의 임금이 하루에 75전이었었는데 그의 두 배인 원 1달러 50전인 미국 본토로 가기를 원하였고 미국 본토에 가서 자유기업 제도를 배우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하와이에 와서 서부 간선철도를 놓는 철도회사 국민무집에 응하지 않고 화물선을 타고 미국 본토의 동료들과 미륵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두 번째 모험이었습니다.
안재창이 미국 본토로의 정식 입국이 아닌 미륵국을 시도한 것은 미국이 일본인과 한인의 본토 이주를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대진대학교 김지원 교수는 이런 본토 이주 금지 조처가 미국 내 일본인 백척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죠. 일본인 이민 배척이에요. 1인의 이민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인데 1907년 3월에 있었던 그 행정명령 589거든요. 즉 하와이, 멕시코, 캐나다 등을 경유해서 미국 본토 대륙으로 입국하는 숙련 또는 비숙련 1인 및 한인 노동자들의 이민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그 조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실제로 한인은 굉장히 수가 극소수였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제한할 필요가 없었어요. 당시에 미국 정부에서. 그런데 법적인 지위가 일본의 식민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엮여가는 거예요. 일본인 이민하고.
내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 오늘은 안재창 3편으로 안재창의 하와이 생활과 본토 이주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 시대 8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5부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기 전 후보 대통령은 몇 달 동안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이 기간을 이용해서 10주 동안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후보 대통령은 미국이 독립국가로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이들이 미국을 신뢰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후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행정부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정부를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평소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의 정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정부를 포함했습니다.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관련 정책은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04년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정부가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이들 국가에 개입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에게 무력보다는 우호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니카라과에서 미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아이티에서도 미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약 50개의 혁명이 일어나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뒤흔드는 상황이 됐을 때도 후보 대통령은 개입을 자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일부 정부는 미국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기업에 진 빚을 갚지 않으며 채무 상환을 거부하거나 외국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무력으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대통령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동등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후보 대통령의 정책은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후보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관계는 대체로 좋아졌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유럽 상황은 훨씬 더 어렵고 심각했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돈이죠. 대공황은 미국 국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공황의 위기는 영국으로, 유럽으로, 그 이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힘든 경제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독일에서는 국내 통화인 마르크가 무너졌습니다. 독일 화폐인 마르크의 가치가 폭락하자 독일 사람들은 수백, 수천, 수백만 마르크를 주고 물건을 사야만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더는 기존의 제도를 신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해결책을 제공할 새로운 지도자를 기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닥친 경제 위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들 사이에 고리로 연결된 부채 관계에 큰 압박감을 안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국 은행가들은 더는 독일에 대출해 줄 수 없었습니다. 독일이 대출을 못 받는다는 건 곧 독일이 프랑스와 제1차 세계대전의 다른 동맹국들의 전쟁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프랑스와 다른 동맹국들 역시 독일의 돈을 받지 못하면 미국 은행에 진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서로 이어져 있던 부채의 고리가 무너졌습니다.
경제 상황은 1930년대 초 내내 꾸준히 악화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결국 모든 국가가 미국에 대한 부채 상환을 1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발표해야만 했습니다.
미국의 진 빚을 1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발표는 후버 대통령이 기대했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후버 대통령의 조처로 여러 나라가 서로 고리처럼 연결돼 있던 국제적인 부채 위기가 일시적으로 진정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은행이 떠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더는 은행을 신뢰할 수 없었고 민간은행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너도 나도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갔고 그 결과 유럽 은행들은 미국 민간은행에 빌린 10억 달러 이상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역의 국가들은 또 근본 이제에서 자기 나라의 화폐를 제외해야 했습니다. 이 근본 이제에서 자국의 통화를 뺀다는 말은 곧 그 나라 또는 더는 금과 교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고 이와 동시에 심각한 정치적 긴장이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시아에서 위협이 명확해졌습니다. 평화를 위협하는 정치적 긴장은 아시아에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1905년 5월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러일 전쟁은 만주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으로 1904년 2월 일본이 인천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군함 두 척을 격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러일 전쟁에서의 승리로 일본은 중국 북동부에 있는 남만주 일대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B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미서부 유타주에 거주하는 30대 탈북민, 제이크 김 씨의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아내와의 약속 만나보시죠. 사랑하는 아내를 안심시키기 위해 탈북 당시 2주 동안 출장을 다녀오마 약속했던 20대 북한 남성. 국경을 넘고 중국을 거쳐 메콩강을 건너 태국에 있는 난민 수용시설에 오기까지 제이크 김 씨와 일행은 스스로를 돌볼 사이도 없이 살아서 목적지까지 간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조금만 삐뚤하면 이제 탁탁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버티였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또 몇 시간을 그 강을 따라서 메콩강을 따라서 내려갔어요. 뭐 메콩강에 뭐 악어도 살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뭐 뒤집어지면 뭐 사실 사람이 어디 갔는지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휘말려 내려가고 말아요. 물살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런 강을 따라서 그 몇 시간을 내려갔더니 뱃사공이 이제 배를 어디 갔다 대면서 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타이라는 말은 다행히 저희가 알아가지고 아 태국에 거의 다 왔고 이젠 여긴 태국이로구나. 이젠 우린 안전하구나라는 어떤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저희가 다 그냥 누구라 없이 그냥 다 들어 누웠어요. 다 그 감기 속에. 그리고 지금까지 그 배가 뒤집힐까봐 그 아주 몸이 꽉 굳어져가지고 배를 잡고서 몇 시간을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모든 긴장들이 순간에 확 풀리면서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한참을 꼼짝 그 안 하고 사람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좀 일어나서 뭐.
무사히 태국에 도착했고 난민 수용소에서 난민 자격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면서 내가 살고 싶은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아내를 북한에서 데려올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미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제이크 김 씨. 2009년 8월에 탈북해 3개월 후인 10월에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당시 제이크 김 씨에게 자유를 찾았다는 의미는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책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뭐 20대고 하니까 굉장히 어떤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일찍이 북한에서 군대를 못 갔던 터라 뭐 결혼도 일찍이 했었고 그리고 제 아내도 있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안긴 탈북민으로서 북한에서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도 잠시
뭐 공부에 신경 쓸 어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오직 생각은 하루빨리 돈을 벌어서 제 브로커 비용을 갚고 또 제 아내를 위해서 브로커 비용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다른 탈북민들처럼 감정적인 동요나 갈등을 겪을 새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 같은 동기 뭐 하나 온 동기도 그렇고 아 정착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완전히 뭐 완전히 다른 어떤 시스템 문화 차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니까 어떤 외로움 막 고독감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한국에 처음 오면은 그냥 그 왔다고 해서 그냥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에요. 처음에 그 어떤 심리적 박탈감 같은 그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저는 그런 감정을 느낄 어떤 경황이 없었어요.
제이크 씨는 보름 만에 직장을 구했는데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국민으로서 지금은 미국의 유학생으로 와 있지만 탈북민으로서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은 또 하나의 새로운 관문이었습니다.
나와서 한 보름 만에 저는 밥을 얻어가지고 바로 그 공장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었어요. 뭐 북한에서도 저는 뭐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인데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 한 두 달 동안. 근데 한 두 달 지나니까 거기에 또 적응이 돼서 나중엔 괜찮았었는데 근데 그 일이 힘드니까요. 하루에 이제 12시간씩을 일을 하고 뭐 허튼 생각할 경황이 없어요. 그냥
직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했고 북한에 두고 온 가족 생각에 마음 고생이 심했습니다.
제 처갓집 부모님들에게도 되게 미안하잖아요. 굉장히 저를 이뻐해 주시고 저를 너무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탈북한다는 말도 없이 훅 어느 날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떤 그 부모님들이 제 아내의 부모님들이 느끼시었던 그 배신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죄스러운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이라도 실컷 보내드리자는 생각으로 겨우 죄스러운 마음에 대한 위안을 삼으며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족의 무사함을 빌면서 하루하루를 함께 버텼던 20대 탈북 남편, 북한 아내. 그런데 한국에 입국한 지 8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제 와이프와 전화 연기가 더 안 됐어요. 이 전화 와야 되는 시기인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보통 그러지만 연락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그때 굉장히 불안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해요. 혹시 내가 간 것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아서 다 어떤 추방이 되거나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건 진짜 그 탈북자들한테 본인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 가족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밤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낮에 자야 되는데 그 신경 때문에 낮에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밤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밤 근무와 낮 근무가 이어졌던 제이크 씨는 야간 근무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이어지더니 그만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냥 그 밤에 일을 하다가 새벽 3시쯤 깜빡 졸한 거죠. 그냥 깜틀한 건데 제 손이 그 모신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 손가락이 오징어 말린 것처럼 아주 그 납작해진 거예요. 뛰어가다 으스러 부러지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눈앞에서 손가락이 부서지는 것을 보는 충격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기계가 모신이 어떤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조항이 부하를 느끼게 되면은 그 모신이 자동으로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곰지 손가락만 들어가서 그 곰지 손가락이 아주 종이장 표현한 것처럼 그냥 납작하게 그것만 다 으깨지고 그 손가락만 그렇게 됐을 때 기계가 멈춰선 거예요. 사실 그 기계에 그런 센서가 없었다면 제 몸이 그냥 통째로 다 들어가는 거였죠.
병원으로 실려간 제이크 씨는 한국에 와서 손가락 하나를 잃었네라는 생각을 하며 희미해지는 정신으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에 이제 뭐 마취랑 깨고 보니까 그 제 검지 손가락을 이게 아주 그냥 그 거슴도치 있잖아요. 거슴도치처럼 그 핀을 박았더라고요. 그 뼈 부스러진 것들을 맞추느라고. 그리고 저 너무 신기했어요. 이 손가락이 아직 붙어있다는 것이. 사실 다음 날에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 손을 바라보기가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손가락이 이제 하나 없는 걸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 거슴도치처럼 핀을 박고 그게 붙어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이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이게 신기하고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이렇게 막 발전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물론 제가 손가락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되게 어떤 상처가 될 법도 한데 그런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에 대해서 또 한 번 탐복을 했던 계기가 되었어요. 그게.
대한민국에 와서 손가락을 잃는구나 생각하며 수술대에 올랐던 탈북민 제이크 김 씨. 수술을 받고 난 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서 이런 사고에도 손가락을 잃지 않을 수 있었구나 하는 감격, 그리고 병상에서도 아내에 대한 염려는 이어졌습니다. 또 아내가 이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복잡한 신경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